온라인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막을 2주 앞두고 도쿄에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 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도쿄에 다음 달 22일까지 긴급 사태를 다시 선포한다는 방침을 여당 측에 전달했고 이날 이런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 스가 요시 대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오는 11일까지 시한으로 도쿄와 오사카 등의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적용 중인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연장할지와 이 조치보다 더 수위가 높은 긴급사태를 도쿄에 다시 선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쿄에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지난해 4월 이후 네 번째 선포가 됩니다. 도쿄도는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920명이라며 이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또 이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일본에 입국했으며 일본 정부와 도쿄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이날 오후 오전 협의를 열고 관중수 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바흐 위원장이 이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의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이라크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새벽 바그다드의 그린존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두 발의 로켓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린존이란 외국 공관과 이라크 정부 청사가 있는 경비구역을 뜻합니다. 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사관을 방어하는 방공 시스템이 즉시 작동해 로켓 한 발을 요격했고 다른 한 발은 그린존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최근 미국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주둔해 있는 이라크 서부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로켓 14발이 발사돼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지난 5일에는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 상공에서 무장 드론 한 대가 격추됐고 6일에는 북부 에르빌의 미군기지가 폭탄을 탑재한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스웨즈 운하를 일주일 가까이 막았던 에버기븐호가 항행을 개시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어제 보도에서 사고 선박의 소유주인 일본 쇼에이 기생 측과 스웨즈 운하 관리청이 어제 배상금 합의와 선박 압류 해제 협약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에버기븐호는 운하 좌초 사고 이후 106일 만에 다시 항행에 나섰습니다. 에버기븐호는 지난 3월 23일 스웨즈 운하 남측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좌초했고 이로 인해 운하 통항이 일주일가량 중단됐습니다. SCA는 통항장애에 따른 피해와 분설, 인양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또 사고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사고 배상금으로 9억 1,600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선주 쪽과 합의가 난항을 빚자 사고 선박을 압류했고 이후 협상에서 배상금 요구액을 5억 5천만 달러로 낮췄습니다. 이날 배상금 합의에 서명한 양측은 정확한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이콥 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15개월 징역형을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법정 모독 혐의로 15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저항이 오던 주마 전 대통령이 체포명령 시한인 이날 자정 직전 콰즐루나탈주 은칸들라에 있는 사저를 떠나 호송 차량을 타고 경찰에 출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마 재단은 트위터에 주마 전 대통령이 잠금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며 콰즐루나탈주에 있는 교정시설에 구금되기 위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마 전 대통령이 구금된 것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법정 모독 혐의로 15개월형을 선고한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벌어진 광범위한 부패 의혹에 연루돼 반부패조사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면서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결국 남아공 헌재는 지난달 주마 전 대통령에게 법정 모독 혐의로 15개월 징역형을 선고했고 7일까지 경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피살 사건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유엔은 계속해서 아이티 정부와 아이티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IT 정치권 이해 당사자에게 폭력 행위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삼가할 것을 단호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7월 신의 의장국인 프랑스 대표부는 오늘 이번 사안을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어제 보도에서 IT 경찰이 대통령을 암살 용의자 4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전해드렸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속도가 느리다고 미국 하원 전략군사위 간사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시걸 맨델커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임 중 북한을 돕는 대규모 연결망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과 바이든 미국 정부의 역내 동맹 강화에 대응해 북한과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속도가 느리다고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전략군소위 공화당 간사가 지적했습니다. 동부지역 요격미사일 배치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터너 하원 의원은 7일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본토 방어 역량은 개발 속도가 느리다고 밝혔습니다.
So my concern is it takes us so long to develop missiles, so long to develop an interceptor that and
터너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 본토 방어와 관련해 미국은 미사일과 유격기 등을 개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속도라면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 시점을 고려할 때 이란은 미국이 효과적으로 방어할 능력을 갖기 전에 미 본토를 위협할 역량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위 전략군소위 공화당 간사인 터너 의원은 위협 환경이 진화할 때까지 미 본토 방어 미사일의 뉴욕 포트드럼 기지 배치 계획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Shoot.
알래스카와 함께 동부 지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요격 미사일을 두 번 발사하고 본토 방어를 위해 미 우주 전체를 가로지를 필요가 없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2019년 중순 미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지상 요격미사일 배치 장소로 뉴욕에 위치한 포트드럼 기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두 곳에 미사일 유격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터너 의원은 적국들과 전 세계 거의 모든 강대국에 미사일과 관련 기술 확산을 우려하면서 미국은 미사일 방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oncern goes to the issue that you said when you were laying out your opening of that the proliferation of missiles.
특히 ICBM에 대응하기 위한 지상 기반 방어 체계뿐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와 이지스 방어 체계에도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예산안은 죽은 예산이라며 적국들의 수준을 능가하는 기술을 갖추는 능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Giving us flatline budgets doesn't really give us an ability to jump ahead to that type of technology. Now,
또한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현대화에 중요한 군 현대화는 논의만 되고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말 바이든 행정부는 7,530억 달러 규모의 첫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 7,150억 달러의 국방부 예산에서 미사일 방어에는 204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는 게 공화당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내 주류인 중도 세력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예산은 적정 수준이라고, 진보 세력은 최소 10%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재무부의 시걸 맨델커 전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재임 중 북한을 돕는 대규모 연결망들을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돈줄 차단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재무부에서 북한 문제에 진력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걸 맨델커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 근무 첫 주부터 북한 문제에 진력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맨데커 전 차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맨데커 전 차관은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대행이 진행하는 CBS 방송 인텔리전스 매터스 팟캐스트에 7일 출연해 재임 당시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The first week of my tenure at the Treasury Department, we were charged with keeping our country safe from the threat of
재무부 근무 첫 주부터 북한의 무기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맨데커 전 차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다른 금융 압박과 경제적 압박을 활용해 개발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가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 했으며 다른 나라들에도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하면 자금줄이 끊긴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맨데커 전 차관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금융권에서 북한을 차단했으며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기업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방송의 인텔리전스 매터스 팟캐스트입니다.
Secondary sanctions. Part of that is identifying and disrupting the networks that were trying to operate sort of
북한으로 은밀히 자금과 물자를 전달하는 연결망들을 적발한 뒤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 와해시켰다는 것입니다. 맨데커 전 차관은 북한의 교역을 도와 수익을 내고 있던 광범위한 연결망들을 없앴다며 미 재무부가 가진 가장 큰 도구는 은행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맨데커 전 차관은 자신이 담당하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 제재정책의 심장부와 같고 금융범죄 단속반은 자금세탁 단속 관련 주무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국 재무부 중 유일하게 미 재무부만 정보기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미국에 위협을 주는 금융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추적하는 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 법무부, 국토안보부, 민간 법률회사 등에서도 근무했던 맨데커 전 차관은 재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인권유린자, 부정부패 인사 등 전 세계의 나쁜 행위자들을 추적하고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와 관련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기여한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대북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국가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모두 243건의 조치를 취했다며 북한 정권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체제에서 퇴출시킨 조치를 꼽았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이 북한의 주요 돈세탁 통로 역할을 한 단둥은행의 활동을 우려해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미 금융기관들이 단둥은행을 대신해 대리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 2018년 2월 취한 해운 운송과 무역 제한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조치가 지금까지 취해진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운 운송과 무역 등에 연루된 개인 한 명과 27개 기관, 또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 등에 등록돼 있거나 위치한 선박 28척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 밖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조치도 취했다며 해외 자산 통제실이 2019년 9월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악성 사이버 그룹 세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무누신 전 재무장관은 2019년 의회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 have churned out, as you know, a large number of sanctions on North Korea that really have been focused on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There have been some other
문희신 전 장관은 재무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집중해 제재를 대거 가했으며 사이버 범죄 관련 제재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외교적 수단으로 가장 자주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제재를 포괄적 외교적 노력의 일부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등 미국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제재 정책에 대한 검토가 거의 완료됐으며 늦여름께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포괄적인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인도주의 지원 등에 대한 피해를 줄이며 동맹과 조율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의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한국외교부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즉 8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국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당시 정상 간 논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전화통화는 지난달 성김 대표 방한 이후 약 2주 만으로 양측은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역내 동맹 강화에 대응해 북한과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최근 몇 년간 역학관계를 박형주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1일 60주년을 맞은 북중 우호조약에 대해 과거 양국 지도자들이 선견지명으로 내린 전략적 결정으로 양국 관계사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61년 7월 11일 당시 김일성 주석과 저우원라이 중국 총리가 서명한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군사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최근 두드러진 밀착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약 체결 60주년을 계기로 최고위급 수준의 교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달 서로의 관영 매체에 조중 친선을 과시하는 기고문을 교차 게시하면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일축하면서 중국과는 밀착하고 있고 중국도 고조되는 미국과의 대립과 바이든 정부의 역내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며 북한을 더욱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대미 역학관계에 따른 두 나라의 전략적 행보는 최근 몇 년간 북중관계에서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김정은 시진핑 시대 초반 북중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북한은 시 주석 취임 석 달 만인 2013년 2월 3일 3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그해 12월 대표적인 친중파이자 정권의 실력자로 알려졌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습니다.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되었다.
이 기간 북중 당국 간 인적 교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일 후진타오 시대인 2003년에서 2011년 북중 인적 교류는 연평균 47회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는 연평균 15회로 줄었고 2014년 하반기에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그해 7월 중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한국 방송 매체의 보도 내용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은 우리 여러 나라를 순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방문하는 이례적인 일정이어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뒤 한 번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먼저 찾았다는 것도 이 전임 주석들과 차별화되는 점인데요.
2015년 두 나라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과 중국 전승절 70주년을 계기로 관계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그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 주석을 면담했고 다음 달엔 중국의 권력서열 5위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함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관람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 공연을 현지에서 돌연 취소하고 귀국하면서 당시 불편했던 북중 관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2016년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세 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였습니다. 이에 중국은 점차 강도가 더해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들에 동의하며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에 부분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냉담했던 북중 관계가 본격적인 복원 단계로 접어든 것은 2018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해 3월 전용 열차편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며 중앙인민공화국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군평 동지의 초청으로 중앙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셨습니다.
집권 이후 7년 만에 첫 외국 방문이었는데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통적 우방인 중국을 찾은 것입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인 5월 미북 회담 직후인 6월 19일 그리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9년 1월에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그해 6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조선의 합리적 안전과 발전에 대한 관심을 해결하는 데 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이 전략적 선택을 하면 국제정세의 어떤 변화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시 주석의 방북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미중 정상회담을 한 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북한을 물밑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중 국경이 폐쇄되기 전까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중국인의 북한 관광을 적극 지원했고 북한에 쌀 80만 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최근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임명하는 등 북한 핵협상 재개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류사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4월 취임 이후 러시아와 영국, 한국 당국자와 소통한 데 이어 6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최대 4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이미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올리 하이논엔 미국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전술핵과 전자기파 무기를 위협수단에 추가하고 핵실험 없이도 무기 성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해킹을 통한 역설계 방식으로 기술력을 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차례로 기획한 북핵 진단 인터뷰 첫 번째 순서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내며 북핵 사찰을 주도했던 하이논엔 특별연구원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보유량에 대한 분석도 제각각입니다. 2011년 7월 현재 가장 현실에 가까운 추정치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We have to make a difference between plutonium-based weapons versus the uranium.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와 우라늄 기반 핵무기로 나눠서 추정해야 합니다. 플루토늄 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영변 원자로의 가동 시간과 기술적 특징에 대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 약 40kg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핵폭탄 한 개에 들어가는 플루토늄 양을 5kg 혹은 8kg으로 추정하는데 그럴 경우 각각 8개 혹은 5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잡든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는 10개 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라늄 기반 핵무기 개수를 더하려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합니다.
Uranium is much more difficult because there's no real signature for
우라늄 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여부와 효율성은 매우 불확실하니까요. 우리가 상당히 높은 북한 핵 보유량 추정치를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은 분석가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 가을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이 2000개의 파키스탄 방식 P2 원심 분리기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치만 보면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 능력을 쉽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은 2009년 IAEA 사찰단이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에야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선 모든 내부 장비를 제거한 뒤 공기 중 먼지 하나 없는 매우 청정한 환경을 만들고 완벽한 에어컨 장치를 설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모든 작업을 끝낸 뒤에야 원심 분리기와 연결 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 시설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해커 박사 방문 시기인 2010년에 이미 원심 분리기 2,000개를 가동 중이라고 한 것은 지나친 주장입니다.
IAEA 사찰단 추방 시점부터 해커 박사 방북 때까지 원심 분리기 시설을 완성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했던 건가요?
You ramp up uranium production in this kind of facility step by step, cascade by cascade.
우라늄 생산을 늘리려면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 다단계 우라늄 농축 설비를 하나씩 늘려가는 등 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돼도 최소 2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은 그 이후에나 시작됩니다. 북한은 나중에 추가 원심 분리기 시설 공사에 착수했는데 이 역시 2년 정도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현재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의 원료도 생산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하려면 우선 저농축 우라늄 4톤이 필요하고 이후 대체량을 고려하면 8톤의 이산화 우라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북한의 우라늄 기반 핵무기 개수를 추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조건을 모두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북한의 우라늄 기반 핵무기 개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I came with a number which is about 540-550 kilograms of high-end uranium.
저는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540에서 550kg을 생산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어떤 이들의 분석보다는 훨씬 적고 일부 평가보다는 다소 높지만 저는 이것이 현실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라늄 기반 핵무기 한 개에 고농축 우라늄 25에서 27kg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특히 개발 초기에는 소용화 기술이 열악한 만큼 원하는 위력을 얻기 위해 고농축 우라늄 양을 좀 늘리는 안전한 방법을 택하기도 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북한이 20개에서 25개의 우라늄 기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우라늄 폭탄에 고농축 우라늄 20kg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잡는 분석도 있지만 그건 핵무기 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뒤에나 가능하지 초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앞서 계산한 10개 미만의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 개수를 합하면 북한의 핵 보유량을 최대 40개로 잡는 게 적절한 추정치입니다. 다만 그만큼의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를 모두 핵무기 제작에 사용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제작 장소와 능력에 대해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이 핵무기 소형화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The first nuclear test was 2006, so 15 years ago. So they have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했으니 그 뒤 소형화를 추진할 시간이 15년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6차 핵실험은 폭발력이 엄청나게 큰 수소탄 혹은 증폭 핵분열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규모가 크고 정교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소형화 기술 역시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무기 위력을 원하는지, 전장에서 특정 목표물을 공격하는 전술무기를 원하는지 등입니다. 이런 목표가 핵무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술 핵무기를 언급하셨는데 김정은은 이미 핵무기 전술 무기화를 주문한 바 있는데요.
They have already tactical weapons because I think that this current first generation
북한은 어떤 면에서 이미 전술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개발한 1세대 핵무기를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핵무기 개수를 계속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When you look at from a threat assessment point of view, that I think that
위협 평가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이미 확보한 핵무기만으로도 충분한 억지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북한을 공격하려면 북한이 핵무기 수십 개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억지력을 이미 갖춘 만큼 북한은 온갖 핵무기 관련 기술의 추가 개발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작고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의 핵 프로그램은 엄청난 사업인 만큼 그들이 가진 무기의 개수와 안정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능력을 지나치게 부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핵 추진 잠수정의 원자로와 우주로켓 기술 등이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북한의 해킹도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에 중요한 변수가 된 거 아닌가요?
I have been watching this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ince the 1980s as a young lad in the IAEA.
저는 1980년대부터 IAEA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켜봤는데 그들은 줄곧 역설계를 통해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80, 90년대에는 각국의 실험실에서 자료를 빼내고 오픈소스를 통해 핵무기 자료를 얻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도 그렇게 지었고 영변 재처리 시설, 방사화학 실험실은 1960년대 벨기에 재처리 시설과 매우 비슷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기술을 모방한 뒤 실험을 거쳐 제작하는 수순을 반복해왔습니다. 미사일 기술은 옛 소련에서 가져왔고 우크라이나에선 고물 무기를 사들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새로운 종류의 역설계로 봅니다. 단순한 복제는 아니고 정보를 모아서 다른 나라의 문제 해결 방식을 살펴본 뒤 자체 무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They may have a couple of scientists from, for example,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which came to.
옛 소련 출신 과학자 몇 명이 북한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련 출신 한 저명한 핵과학자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까지 이란의 핵무기 설계를 돕기도 했습니다. 저는 테헤란에서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도운 소련 출신 기술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 일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북한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이란만큼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요. 또한 우크라이나에서도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기본적인 설계 지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재진입체 실험을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북한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을 견디고 적정한 고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분명히 우려할 만하지만 북한은 아직 열병식에서 전시하는 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이 전자기파, 즉 EMP 무기 개발을 완료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북한의 EMP 위협을 현실적인 경고로 받아들이십니까?
In principle, yes. They have a, it's a kind of long-range ICBM type of missile.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북한은 ICBM으로 분류되는 미사일을 갖고 있으니 이를 미국 상공에서 폭발시키거나 미사일을 잠수함으로 멕시코만이나 태평양으로 옮겨 발사거리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공격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EMP 공격은 일종의 자살 임무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EMP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최악의 상황에서 사회 기반 시설을 방어하는 계획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의 일부 사회 기반 시설은 이미 매우 낡고 취약하다는 게 문제로 남아있는데 북한뿐 아니라 다른 세력의 EMP 공격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이 2017년 9월 이후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안 해도 핵 개발은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Now North Korea has half a dozen nuclear tests behind. So they have collected a lot of information.
북한은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미 핵무기 설계와 작동 방식에 대한 지식을 축적했고 핵 장치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개발하고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많은 이론적 계산을 할 수 있게 됐고 핵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해냈습니다. 게다가 북한엔 풍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춘 수준 높은 과학자들이 있고 이들은 원자로 설계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최신식 소프트웨어도 갖췄는데 김일성 대학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중성자 물리학과 원자로 코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 설계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실제 핵폭발 실험을 하는 대신 이와 아주 가까운 환경을 조성해 이론 모형을 시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때문인데 미국은 이를 비준하진 않았지만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북한도 이런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핵무기 설계 능력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핵기술 진전을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까?
You need to have good defense system of your own so that you know what the...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인적 정보와 감청 영상 정보를 통해 북한 내 위험스러운 여러 동향을 잡아내야 합니다. 해킹 등 북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모든 소통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것은 북한에 이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모든 통신과 해외 조달 활동, 각종 실험 등을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요. 멀티소스 분석이라고 부르는 이런 방법을 통해 모든 정보를 취합한 뒤 북한 핵 개발 실태와 방향,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악된 약점을 공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늦추거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확보한 나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주한미군,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갖춘 것은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으로부터 현재 북한의 핵무기 역량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최근 체중이 줄면서 건강 이상설까지 나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에 대해 다이어트로 살을 뺐고 건강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한국의 원자력 연구기관과 방산업체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에 노출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8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다이어트로 체중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잘 해가지고 한 4개월 만에 1, 2kg 뺐다는 겁니다. 몸 움직이는 게 자유롭고 오랜 시간 회의 주제도 하고 그런 걸로 볼 때 건강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김 위원장이 몇 시간씩 회의 주제를 하고 있고 걸음걸이도 활기차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건강이 이상하면 김 위원장 담당 진료소에 약품 수입 징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징후도 포착이 안 된다는 게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역할에 대해선 여전히 외교 안보를 총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부부장이 최근엔 방역과 민생 문제에 관해 언급하는 등 내치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미 실무협상의 총괄력을 맡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관련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한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 국정원은 대규모 발병 징후나 백신 반입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무역 규모가 4분의 1로 줄어들고 1월에서 5월 북중 무역 규모도 81% 감소해 주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고 조미료나 설탕 등이 5배, 의약품이 10배로 가격이 폭등해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이용해 생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급등한 쌀 가격은 1kg당 4,000원, 옥수수는 2,000원 등으로 통제하고 이를 넘겨 팔면 총살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청년들의 옷차림과 남한식 말투 등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고 여보라고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 4월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직접 청년들의 사상 통제를 최중대사라고 언급하고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남한을 겨냥한 해킹 사례도 보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올 상반기 국가 배후 해킹 조직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9% 증가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에 12일간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이 연구원으로부터 6월 1일 피해를 신고받고 조사 중이라며 핵심 기술 자료가 유출된 건 아니라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북한 연계조직으로 추정되는 해킹 정황이 포착돼 국정원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8월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훈련 유예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8월 훈련과 관련해 지혜롭고 유연한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힌 유연성은 훈련의 조정 또는 축소, 연기와 동일한 단어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I read that as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intent to cancel the exercises. I read flexibility as code word.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런 입장은 사실상 연합훈련 취소를 염두에 둔 의도가 반영됐다며 북한을 달래 한국과의 관여를 재개해 미국과의 협상에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군이 하계 훈련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입장은 미한연합훈련의 준비태세 보장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 다른 한국 정부 기관들에 비해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조직적 특성이 있다며 정작 북한 측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inistry of Unification, I do not think has been able to accomplish a lot because North Korea does not respect it and does not.
최근 남북 대화는 통일부와 북한 당국 간 소통로보다는 정부 당국 간 소통로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본 원인은 북한이 통일부를 대화 상대로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은 사실상 연합훈련 유예 필요성에 호소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연합훈련 유예에 대한 한국 보수정당의 강한 반발을 고려할 때 훈련 연기나 전면 취소는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ll cancel it completely because I think politically that would be very unwise for Moon.
세이머 전 조정관은 연합훈련 유예는 어렵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해 가시성을 줄인 조정된 형태의 훈련 실시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당초 이 문제의 근원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동맹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상호 연계한 끔찍한 실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 Singapore, Trump made, I think, a terrible mistake by link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activity with USROK security.
북한의 핵 개발 관련 양보를 미한 동맹의 약화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연합훈련 축소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않은 상태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호한 실험 동결 약속을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으로 정의한 점이 큰 전략적 실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주고받은 약속 때문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은 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규모 실기동 훈련 재개와 관련해 어느 정도 구속을 받고 있는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미 지난 4년 동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은 대가로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의 규모를 축소 실시한 것으로 충분히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북한이 줄곧 요구하는 실기동 훈련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역량을 중단 없이 진전시켜왔다며 실험 동결 약속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지만 이를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truth would seem to match the fact that we've scaled back command post exercise. Shouldn't say that we've tended to almost totally eliminate the field.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미국과의 실험 동결 약속에 얼매이지 않겠다고 했다며 연합훈련 유예를 핵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통일부의 전제는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통일부는 8월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에 대해 6일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전시작전권 전환 등 군사적 수요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을 위한 대화 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난달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비상방역과 관련한 중대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된 정치국 상무위원이 리병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군 수뇌부들도 줄줄이 강등당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 주석 사망 27주기를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일 0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하면서 이들의 참배 사진을 실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기존 정치국 상무위원 5명 가운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김 위원장과 함께 맨 앞줄에서 참배했습니다. 하지만 상무위원이었던 리병철은 정치국 후보위원들이 서 있는 세 번째 줄에 박태덕 당 규율조사부장과 리철만 농업부장 사이에 섰습니다. 군 원수복 대신 인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비상방역 관련 중대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된 정치국 상무위원이 리병철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리병철이 자리한 위치로 미루어 정치국 후보위원이나 부장급으로 강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병철과 함께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문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던 군 총참모장 박정천은 차수 계급장을 달고 나타나 원수에서 한 등급 강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천의 참배 위치는 정치국 위원들이 주로 서 있는 두 번째 줄이긴 했지만 상장계급의 정경태 국가보위상에게도 밀렸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그러나 박정천이 총참모장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관 국방상도 지위가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병철과 박정천, 김정관은 북한 군부의 서열 1위와 2위 그리고 4위의 최고위층 인사들입니다. 특히 지난해 나란히 군내에서 가장 영예가 높은 군 원수 칭호를 받으며 승진 가도를 달리던 리병철과 박정천이 불과 9개월 만에 해임 강등되면서 징계 배경이 주목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언급된 방역 중대 사건은 의주 방역장의 소독시설 가동 준비 미흡과 전시 비축미 공급 지연, 관리 실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치국 확대회의보다 열흘 전 열린 당 전원회의에선 오랜 봉쇄 방역으로 식량난이 심각해진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이 특별 명령에서 식량난 완화를 위해 군량미를 풀 것을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군부에 책임을 물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입니다.
결국 구조적인 배경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군부로 상징되는 이른바 특수기관의 본위주의를 척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어떤 사건, 불량미일 수도 있고 그런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맞는 거겠죠.
군부 최고위층 안에서 큰 서열 변화가 생긴 만큼 이번 인사의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 인사는 반당행위 또는 비리 등으로 숙청을 당한 것과는 다른 문책인사라며 강등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병철의 상무위원 자리는 아직 보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센터장은 리병철의 경우 군수공업부장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군부 서열에 지금 상당히 큰 변화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얼마간의 이제 징계기간을 거쳐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지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권력층을 상대로 한 용인술이 집권 초기엔 숙청과 같은 고강도 처벌 위주였다면 집권 10년을 맞은 지금은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은 중저강도 처벌을 주로 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리병철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1등 공신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리병철 강 등이 그를 따르던 핵무력 담당 간부들의 신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인태 박사는 이번 참배 사진을 보면 관련 징후는 아직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병철 그 실무진은 다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문책이 안 되고. 그리고 그때 그 핵무력과 관련한 사람들이 유독 이 250명 안에서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한 명도.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의 일꾼들에 대한 자료가 통보됐고 법적, 당적으로 검토 조사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상당 규모의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참배에는 지난달 당 정치국 회의 거수 의결 장면에서 자리를 비워 징계나 해임 등 문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던 최상건 당 비서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래 직위를 보면 참배 참석 대상인데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신상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상건이 보건 부문을 포함해 교육, 과학기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과 관련해 모종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넷째 줄 맨 끝에서 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리 배치로 미루어 김 부부장의 공식적인 지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유엔이 결의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취약계층에 인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방북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오는 13일 개막하는 유엔 고위급 회기에 앞서 협의적 지위를 가진 북한인권위원회 등 전 세계 396개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2018년부터 이 기구의 협의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인권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정부가 여성과 아동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여성과 아동은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 중 하나로 모두 건강관리와 적절한 영양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이들의 건강과 복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그 이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은 적절한 생식 건강 관리가 부족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이자 수감자로서 성폭력과 성별 차이에 기반한 폭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북한 여성과 아동의 식량 불안정이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한 조치로 악화됐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7일 VOA에 이런 이유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여성과 아동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So basically we recommend that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보고서는 또 구금 중인 여성과 아동은 인신매매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구류 전과 구금 중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품과 의료 서비스, 식량, 미세 영양소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과 건강 불안정 등 전반적인 인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단의 방문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광범위한 접근법을 개념화하고 설계하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유엔 방문단에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와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을 유엔 협의체 자격으로 포함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며 이런 방법 외에 코로나가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간 안보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평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other way to assess the impact of COVID-19 on human security.
이런 노력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북한 주민의 인간 안보 요구와 유엔의 인권 우선 정책을 모두 인식하는 보다 포괄적인 대화를 용이하게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유엔 총회가 지난 2015년 결의한 의제로 지구촌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구호 아래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춰 인간과 지구, 번영, 평화, 동반협력 등 다섯 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유엔에서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분야 노리를 주관하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의 협의 지위를 보유한 북한인권위원회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commendations made by UN bodies provide
북한에 비준한 유엔 조약들과 유엔 기구들의 권고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전환을 위한 청사진이자 진로를 제시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주민의 인권과 인간 안보 의무를 유엔을 통해 북한 정부에 상기시키는 건 유엔 협의 지위를 가진 미국 시민사회 단체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시사상식 ABC 주간 프로그램 등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사상식에서는 우주 인터넷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주간 프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미국 제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853년 7월 8일 미국의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끄는 전함 4척이 1,000명 이상의 해군과 해병대원들을 태우고 도쿄만 입구 우라가 해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페리 제독은 일본과 수호 조약을 체결하라는 밀라드 필모어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1853년 7월 8일 일본에 도착한 것입니다. 페리 제독이 거느리고 나타난 검은 증기선을 보고 일본인들은 경악합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은 증기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검은 증기선을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밀러드 필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는 일본과 수호조약을 맺길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수호조약 체결 요구에 일본 정부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논란 끝에 일본은 페리 제독이 가져온 친서를 받게 됩니다. 페리 제독은 일본 측에 친서를 전하면서 내년에 다시 올 테니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페리 제독은 전함 8척을 끌고 다시 일본에 나타납니다. 기세에 눌린 일본은 마지못해 협상에 임하고 1854년 3월 31일 미국의 일본 항구 두 곳을 개방하고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는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됩니다. 강압에 의한 개방이었지만 이후 일본은 개혁파의 주도 아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메이지 왕이 상투를 자르면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시작됐고 서방에 대한 문호 개방이 촉진됐습니다. 1853년 7월 8일 일본에 출현한 미국 페리 제독의 군함은 일본 메이지 유신의 출발이었습니다. 1815년 7월 8일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루이 18세가 왕위에 복위합니다. 이로써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는 나폴레옹이 1815년 3월 엘바 섬을 탈출해 황제 오른 때부터 같은 해인 1815년 7월 8일 루이 18세가 황제에 복위하기까지의 약 100일을 일컫습니다. 나폴레옹은 1813년 영국과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루이 18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두 해 뒤인 1815년 3월 엘바 섬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파리로 돌아와 정권을 재탈환합니다. 이에 반발한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동맹군은 나폴레옹과 워털루에서 대전투를 벌입니다. 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고 루이 18세가 1815년 7월 8일 황제에 복위합니다.